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과 관련된 비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이 본문 비유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목사님들 중에는 이 내용으로 책을 내신 분들도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흔히 오후 5시에 품꾼을 불러와서 일을 시킨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었던 그런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몇 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또 큰 맥락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웃사람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개의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로는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마지막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웃사랑인가 이와 관련해서 세 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설교가 이혼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버리는 것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본래대로 행하라 그건 하나님이 원래 본래 만드셨던 질서가 아니다. 두 번째 설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율법 지키는 그런 정도만으로 안 되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설교가 이제 세 번째 설교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이 설교는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큰 흐름과 문맥을 말씀드리면 앞부분에 제일 처음에 설교가 이제 세 개 나오잖아요. 첫 번째 세 개의 설교에서 세 번째 설교는 비유입니다. 그때 비유를 보면 길 잃은 양과 관련된 비유가 나와요. 두 번째로 나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여기도 세 개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설교는 또 마찬가지로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해 주는 비유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도 세 개의 설교가 나오죠. 이 중에 마지막 설교가 지금 오늘 본문인데 지금 이 말씀도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 아홉 개의 설교를 하셨어요. 세 개. 이렇게 아홉 개의 설교를 하셨는데 세 번째, 여섯 번째, 아홉 번째는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앞에 나왔던 비유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비유를 조금 더 분명하게 읽을 수 있거든요. 가장 가까이 있던 비유가 1만 달란트 비유인데 1만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이 임금이 종에게 1만 이 달란트 준 것을 탕감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탕감을 받았던 사람이 자기 동료에게 100 데나리온 탕감을 안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했는가 종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근데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종은 다른 친구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여서 제가 이렇게 쭉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품꾼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이거는 이 비유의 앞부분이거든요. 이 앞부분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내용이 나오고요. 내일 보게 될 8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는 그럼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종은 다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떻게 했는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1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주인이 종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품꾼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 비유의 핵심 주제를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그래서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면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이른 아침에 나갔다 하는 것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해가 뜨기 전에 나가는 걸 이른 아침이라고 합니다. 해가 떴을 때를 이제 아침이라고 하고 해 뜨기 전을 이른 아침 혹은 새벽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품꾼을 사서 일을 시킬 때에는 우리나라도 한참 전까지는 그랬죠. 그냥 해질 때까지 일하는 겁니다. 해 뜰 때부터 데려다가 일시켜서 해지면 이제 일이 마무리 되는 거죠. 요즘은 뭐 쿠팡이나 다른 데 가서 학생들이 알바를 많이 하지만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이제 가서 날품팔이 하는, 가서 이제 건설하는데 집 짓는데 이런 데 가서 일을 했거든요. 그럼 보통 5시나 5시 반쯤 가서 이제 인력사무소에 가면 그럼 그때 이제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제일 처음으로 사람 데려가는 내용이 나오죠.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을 했지만 이 2절 내용이 사실 제일 상식적이죠. 만약에 내가 누군가 데려다가 일을 시킬 것 같으면 다른 사람 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죠. 아침 6시에 가서 사람 데리고 와서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해질 때까지 일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만큼 돈을 줄지도 약속을 하죠.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인력사무소에 가면 이렇게 주르륵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시장바닥에 있으면 와서 일 시킨 사람들이 와서 사람 찾습니다. 오늘 어디 어디 가서 무슨 일할 사람 손들어라 이렇게 손들어라 하고서는 하루 국사 쓴 그때는 보통 5만원 그러면 인력사무소에서 10% 5천원을 뛰어가서 뭐 4만 5천 원을 받고 5천 원은 인력사무소에 주고 그래도 그건 참 좋죠. 현찰박치기니까 현찰은 딱 세워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찾으면서 오늘 일당 5만 원 담배 두 갑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담배 안 받고 돈으로 받으면 안 되느냐. 담배 피지도 않는데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사람 데리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다. 아침 6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이게 제일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겠죠. 사실은 상황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제3시. 제3시면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갈 사람들은 오전 6시 다 데리고 가고 끝났어요. 근데 오전 9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이 집주인이 나가봤는데 사실은 나가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어떠했느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 보면 굉장히 잔인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써놨습니다. 그냥 서 있는 사람, 뭐 기다리는 사람, 자기를 데려가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사람. 참 이게 신세가 참 처량한 거죠. 이게 그냥 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포기하기도 조금 이른 것 같고 사실은 더 이상 누가 와서 데리고 가지도 않을 상황인데 창태 이제 사람들이 놀고 서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살던 곳에 현대시장 쪽에 가면 거기도 인력시장이어서 새벽에 예전에는 새벽기도에 차 타고 나오다 보면 아저씨들이나 뭐 이렇게 남자들이 쭉 서서 있었거든요. 다 담배 피고 있다가 이제 한 번 6시나 사람 다 데리고 가면 그 다음에 다 둘러앉아서 새벽부터 깡소주를 까가지고서는 소주 마시고 있거나 화토 치고 있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집에는 못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자 여기 보면 아침 9시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몇 명이나 데리고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아침 9시에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생긴 거죠.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겁니다. 하루를 다 땡칠 수도 있었는데 날려버릴 수도 있었는데 일을 하러 가게 된 거잖아요.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여러분 이 상당하게 준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아침 6시에 사람들 데리고 갈 때는 한 데나리온 주겠다 약속했죠. 그 뒤에 지금 9시에 사람들 데리고 갈 때는 한 데나리온 줄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하게 준다라는 건 뭐냐면 의로운 만큼 주겠다 혹은 정당한 만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만큼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9시에 가는 사람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갈까요? 야,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감사하긴 한데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나는 얼마나 까고 받을까? 이제 나는 몇 프로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아, 내가 3시간 늦게 갔지만 한 데나리온 달라고 하려면 앞에 있던 사람들이 했던 3시간 일했던 몫만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뭐 젠장 알아서 주겠지 이러고 대충 일하고 말고 하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9시에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5절에 보면 또 신기한 장면이 나와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6시와 9시라고 하는 건 오후 12시, 오후 3시입니다. 오후 12시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후 3시에 나가봤더니 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내가 상당하게 너에게 품삯을 주겠다. 이러고 데리고 갔습니다. 제일 유명한 장면이 6절, 7절과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자, 여지껏은 다 3시간 간격이에요.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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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간격이었는데 제6시와 제9시, 그 다음에는 제11시, 이때만 2시간 간격입니다. 왜 2시간 간격이냐면 오후 6시에 가면 일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오후 5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후 5시에 서 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마음으로 서 있었을까. 이때쯤이면 집에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오후 3시에 와서 사람들 데려가는 걸 보고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을라나? 혹시나 하고 오후 5시가 됐으면 이제 완전히 그날 하루는 끝난 거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IMF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유행했던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참 슬픈 가사를 갖고 있는 노래예요. 한스밴드라고 하는 팀이 불렀던 오락실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한스밴드는 개척교회를 하던 그런 목사님께서 자기 딸들을 데리고 밴드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밥벌이를 하겠다고 밴드를 만들어서 노래하러 다니고 그랬던 나중에 이제 기획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막 힘들고 막 뉴스가 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오락실이라고 하는 가사가 뭐냐면 아빠를 내가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오락실에 들렀는데 아, 대머리 아저씨를 만났네.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를 오락실에서 만난 거예요. 아침에 엄마한테 도시락 사달라고 해서 아빠가 직장 간다고 도시락 들고 갔는데 사실은 직장에서 잘렸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테는 직장에서 잘렸다 소리를 못하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고서는 도시락 챙겨가지고 직장 가는 것처럼 나간 거예요. 나가서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락실에서 앉아있다가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아, 자기 딸내미를 만났네. 딸이 학교 끝나고 오락실 집에 가다가 자기 딸도 엄마 아빠 몰래 오락실에 들렀는데 거기서 아빠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노래 가사를 보면 아빠가 얼마나 오락을 잘하는지 맨날 거기 와서 있었으니까 얼마나 오락을 잘하는지 그러고 나서 아빠 내일도 여기서 만나요. 집에 갔더니 엄마의 잔소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제가 우리가 다 들으면서 IMF 때 결혼했던 사람들이 다 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은 잘렸는데 잘렸다 소리 말은 못하고 갈 데는 없고 음악은 경쾌하지만 참 슬픈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후 5시에 서 있는 사람은 무슨 마음, 예수님 당시 오락실이 없었으니까 그렇지. 오락실이 있었으면 이분은 오락실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오후 5시에 서 있다고 하면 그 참담한 마음은 이루 형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와서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6절에 보면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왜 여기 이러고 서 있어? 아, 누구는 여기 이러고 서 있고 싶어서 여기 서 있나?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제 마음 같으면 어떠냐면 왜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좀 더 솔직한 마음은 지금이라도 우리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근데 차마 그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7절 끝에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저것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전반부,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데리고 가는 내용, 아침 6시에, 오전 9시에,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이렇게 품꾼들을 데리고 가는 내용은 그 행동 자체가 이상하죠. 그냥 경제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관습을 따라 생각하는 것만 놓고 보면, 뭐 굳이 이런저런 복잡한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누군가 사람 데려다 일 쓴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합당할까요? 오늘 일은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 몇 사람 필요하다. 계산 섰으면 아침 6시에 가서 그만큼 사람 데리고 오고 오전 9시에 다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 허비하는 셈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했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고 이상한 거죠. 포도원 주인이 무엇 때문에 나가보냐고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자꾸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까지 사람들을 데리고 오느냐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본질적인 핵심 하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포도원 주인은 자기 돈을 아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야, 저 사람도 어떻게든 생계를 이어가야 될 텐데 오늘 하루 그냥 날리면 집에 빈손으로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일까? 집에 가면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떻게 오늘 하루 먹고 사나? 그래서 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이 일꾼들이 가서 하루에 일을 잡게 된 것, 일을 하게 된 것은 그들이 뭐 대단히 탁월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뭐 대단히 성실하고 부지런하거나 뭐 예쁘게 생기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두 번째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때 어떻게 불쌍히 여겼나? 간단합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이야기할 때에 네가 갖고 있던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죠. 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냐면 팔아서 구제하지는 않았지만 그거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면 포도원 주인은 손해입니다. 이익을 보는 건 품꾼들만 이익을 보는 거고 포도원 주인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손해가 되고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실제로 물건을 팔진 않았지만 자기 재산을 축을 내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고 포도원 품꾼들에게 이제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 주제는 처음에 제가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아직 그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나에게 어찌 보면 무상에 가깝게 그렇게 그냥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심,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서 오늘 하루도 일용할 양식을 얻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사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뭐 내일도 똑같은 본문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안 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군대를 면제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교에 갔을 때가 24살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저보다 더 어린 학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일 젊은 이제 전도사님인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만 30살도 있고 35살도 있고 40살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같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던 김정환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다가 박사 논문을 쓰다가 때려치고 목회를 하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40살입니다. 40살. 저보다 15살인가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인생의 좋은 시기, 인생의 좋은 청춘의 시기를 다 세상 공부하는 데 썼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렇게 부름받아서 왔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사역해야 된다.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하세요. 조우진 전도사님은 목사 된 다음에도 40년이나 사역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이제 20년이나 활동말동하다. 그 목사님이 올해 은퇴를 하거든요. 신대원을 같이 갔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늦게 부름받았다는 걸 알아요.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렇게 비록 늦었어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 간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뇌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어쩌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늘 항상 갖는 생각은 아 덤으로 인생을 산다. 그때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 걷어가지 않고 그냥 남겨두신 덤으로 주는 인생의 시기다. 그러니까 이 덤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내가 그냥 욕심부리지 말고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내가 잘나서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복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생각을 항상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나 자신을 합당히 여기는 나 정도면 괜찮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각각 다 주님께 부름받은 시기들이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40세에 어떤 사람은 60세에 교회에 출입하며 주님을 알고 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설령 뒤늦게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뒤늦게 부름받은 만큼 또 우리가 앞서 허비했던 시간들이 있는 만큼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다는 이유로 교만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